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린뉴딜 핫라인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5년 동안 캠페인도 그리고 우리 핫라인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양현호입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기존의 팟캐스트 그린뉴딜 핫라인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또 애청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또 마스터 인내님께서 1000캐시 소중한 후원과 함께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연호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스터 인내님께서 그린피스 팟캐스트를 초창기부터 들어왔는데 이번 팟캐 녹음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해 주시니 영광스럽고 기쁘네요. 그리고 그린피스 팟캐스트에 대한 홍보 포스팅을 올리다 알게 된 인터넷 친구인 구골 플렉스님이 후원하셨다니 저도 약수하지만 후원하고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두 분이 또 이렇게 친구처럼 느끼시니까 좋네요.
네, 저희 아주 초창기 멤버인데 저 한번 그 코로나 좀 더 완화되면은 좀 야외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좀 직접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 또 된 사람 대기님 또 저희 많이 애청해 주신 분인데 만캐시 후원해 주셨어요. 이제 팟빵에다 또 댓글도 남겨 주셨는데 다우스 한번 댓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된 사람 대기님께서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새 정부 5년간 기후위기 대응도 잘하고 안보도 굳건히 지키고 민생도 잘 챙겨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린피스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다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댓글을 막 다 하나하나 토시로 읽어드리진 않을 때가 있는데 한번 그럴 때는 저희 팟빵 채널에 한번 가셔가지고 다른 분들 댓글도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남겨볼까? 하고 남겨보시고 궁금하신 점도 좀 물어봐주시고 그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역대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역대 그 정부들의 좀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을 비교해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이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 각국 정부의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너무 좀 안 알려줬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식도 몇 개 가져왔는데 우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다짐들을 하셨는데 기후변화 정책에 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제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한번 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덴마크 정부의 등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적극 지속해 나갈 예정. 그리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 이행하겠다.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좀 저희가 바뀌면 좀 우려를 했던 점이 후보 시절에 약간 NDC를 조금 더 경제나 이런 산업 쪽에 유리하게 완화하겠다. 사실 그것도 잘못된 설명인데 그쪽 유리하지가 않은데 그죠?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다울쌤.
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만큼 줄여 나갈 것인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 목표는 준수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큰 틀에서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린피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표 자체가 지금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태부족하고 특히나 한국이 그동안 과거에 배출했던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배출할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 및 한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까지 고려했을 때 여전히 너무 부족한 목표라서 더 야심차게 가야 되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목표는 지키겠다 정도의 입장이어서 그린피스는 앞으로 조금 더 윤석열 정부가 더 야심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되게 인연이 깊은 게 일단 덴마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게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덴마크랑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국제기구도 덴마크가 같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녹색성장 부분에서 덴마크랑 한국이 좀 연이 깊죠.
제가 알기도 이 김효은 대사님이 그 GGGI인가 거기서 사무처장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덴마크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또 되게 이런 풍력발전 이런 거를 또 많이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베스타스, 웨스테드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베스타스 정확하셨고요, 발음. 네. 월스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게 월스테드가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딴 걸 거예요. 근데 동에너지 회사였거든요. DONG. 그게 Danish Oil and Natural Gas Company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합쳐진 것과 같은 국가공기업이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화석연료 발전을 다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선도하는 회사가 됐죠.
덴마크에 또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또 많이 있나 보네요.
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파스테르 아니면
파스테르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교육자 있으시잖아요. 덴마크에 약간 국민 영웅처럼 대접받는 교육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무식해갖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댓글로 누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의 과학자분들은 이제 퀴리부인에서 좀 많이 멈춰 있어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우선은 유지를 한다라는 게 뭐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예견했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덴마크에 방문해서 해상풍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덴마크의 에너지성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잖아요. 정당별로 이제 정치적 입장들도 다 다르고 할 텐데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화석 연료를 빠르게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가고 그다음에 원전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치적인 정당들 사이에서 먼저 합의를 먼저 해요. 그래서 땅땅땅 해서 우리는 앞으로 원전하지 않고 화석연료 더 이상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 늘릴 거라는 걸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정책을 야심차게 펼쳐나가는 거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문제가 정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거는 있었던 팩트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될 여지가 크거든요. 이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공세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을 계속 또 비판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권들도 다 피해자가 되겠죠.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 하에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이제 또 제가 재밌는 또 소식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캐나다 이제 부총리인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도 예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다 없다 예산안이 뭐 급하다 아니다 막 항상 얘기가 많은데 캐나다의 경제성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이라는 걸 주제로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600억 캐나다 달러인데 이게 그 600억 캐나다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되나요?
60조죠.
네, 60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녹색 경제 강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고 그게 주요 주제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좀 들여보다 볼 텐데요. 그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이제 보상 제도를 연장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기차 보급을 빨리 늘려서 이제 도로 육상 교통 부분에서 휘발유나 경유차들을 빨리 대체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초반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 정부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국가보조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지금 연호쌤이나 둘 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저희가 구매할 때는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연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6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사이 정도를 지자체 따라서 다르지만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 정도를 한국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죠.
연호쌤은 혹시 캐나다를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여행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랑 알버트주 그쪽 두 군데를 갔다 왔었습니다. 되게 자연은 경관이 좋죠. 근데 그때 당시 갔을 때만 해도 사실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알버타주가 이제 석유가 나잖아요. 가스가 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워낙 그 저렴해서 유류비가 내연기관차들이 거의 다 도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두 분은 전기차 타시니까 유류비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막 리터당 2,000원 막 그렇잖아요.
이 전기차 타고 다니면 사실 예전에는 주유소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유류비 얼마인지 이렇게 한 번씩 보곤 했는데 전기차 타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2,000원 됐다는 소리 들으면서 와 정말 전기차 바꾸길 잘했다 좀 그런 생각이 무뚝무뚝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보니까 캐나다는 그래도 2035년부터 이제 디젤이나 휘발유 차를 안 판다는 거죠, 그죠? 개솔린 차 같은 거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 휘발유 차랑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시키겠다. 결국 못 팔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으니까 예, 지키시는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죠.
또 캐나다가 유명한 게 이제 뭐 미국 시트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메이플 시럽 이런 농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농업이 엄청 유명하고 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동심을 자극했던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 아세요? 그게 캐나다였더라고요.
아 정말요?
전 진짜 몰랐어요. 약간 미국이나 영국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뭐 캐나다에서 뭐 초록 지붕의 앤인가? 하여튼 뭐 제목이 좀 다른데 농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서 캐나다 배출량의 10% 탄소 배출량 10%가 이제 농업에서 나오는데 또 녹색 농업 기술에 또 3억 캐나다 달러 지원한다. 뭐 이렇게 농장에서 바꿀 수 있게 또 4억 또 품종 개발 연구에 뭐 6년 동안 1억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산안이 계속 편성되는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써놨던 탄소 중립 정책에서 농업 부분 정책들도 있긴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면서 예전에 이 지역에서는 이 작물이 잘 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왔던 개념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후 조건에 맞춰서 이제 종자들을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꿀벌이 없어진다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농업 부분이랑 이제 축산업 부분에서 그 수산업 부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서 이 부분에도 기후 적응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린피스가 또 7년 전부터 그런 이제 꿀벌 캠페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농업 얘기 나와서 그런데 또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도 있지만 또 기후변화 영향도 있어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다 절반 정도는 다 수입을 해오는 건데 걱정입니다. 농업과 기후변화 연관성이 큰데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또 정경련에서 주한 독일 대사랑 만나서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하자라고 이런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경련 부회장님이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연합과 유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예, 독일 새 정부랑 이제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탄소 국경 조정세. 이제 그린피스에서 보고서를 냈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소개를 했는데, 무역 장벽이 우려된다. 하지만 이제 뭐 선진 기술 정책을 배울 기회가 된다. 그런데 제가 원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독일은 원전을 다 없애기 시작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아무래도 독일 자체가 원전을 사용하는 비중이 되게 낮고 윤탁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이제 폐쇄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선 배울 게 사실은 뭐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정경련이 이번 이 기사에서 놀라운 게 기존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우려 섞인 코멘트들을 많이 냈었어요. 너무 빠르게 전환하면은 뭐 기업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도태되고 뭐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턴데 최근에 좀 뭐 이게 이 워딩 그대로 만약에 독일로부터 좀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면 이건 좀 환영할 만한 입장 아닐까? 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인이나 이런 주요 기업인 분들께서 참 말씀하신 약속만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NGO가 감시 활동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대부분 더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린피스의 이웃이라고 얘기해도 정말 무방하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거의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관심이 많이 가는데 좀 역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좀 보고 또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그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보수 정권은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전에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분들을 많이 기용해가지고 뭐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역대 정부 한 3개 정부에서 어떻게 그 기후위기 대응 좀 했었는지 한번 슉 훑어보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교토의정서 하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거든요. 2012년까지. 근데 이제 2012년 이후부터는 한국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됐기 때문에 2007년 뭐 8년 이때부터 이제 한국도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였으니까 지난 세 번의 정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린피스는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특정 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의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정책을 폈느냐 안 폈느냐 관점에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새 정부를 오늘 돌아보면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호 쌤이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어떤 그 기후위기 관련 정책이 좀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그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좀 과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면서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명박 정부부터 살펴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새롭게 등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 되게 멋있는 말인데 우리 이번 정부가 이거를 국가 비전으로 가지고 가겠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 때였는데 꽤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녹색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세웠던 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어떤 목표였냐면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바우 대비 뭡니까 이게?
바우. 네. 바우가 이제 비즈니스 에즈 유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2020년에 배출할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에서 30%만큼 감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러면 한국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5억 4천만 톤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고 그리고 위원회도 하나 만들었죠.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것도 하기 위해서 법적 뭔가 제도도 마련하고 앞서서 윤탁쌤도 말씀하신 그 GGGI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라든지 녹색기후기금 GCF 이런 거를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꽤 뭔가 그럴듯하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녹색과 성장을 붙인다는 게 그때 당시 왠지 녹색을 유지하려면 성장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고 좀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좀 어땠습니까? 뭐 약간 온실가스를 좀 줄이기 위한 정책이 좀 갔는지 방향으로 갔는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크게 이제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했던 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면 초반에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공했던 정책이 뭐냐면 발전 차액 지원제 들어가 회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20년 동안 그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 사업에서 나온 전력을 얼마 프리미엄을 붙여서 고정 가격으로 장기간 사주는 거죠. 그거를 FIT 발전 차액 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이제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PS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발전 사업자들 중에서 좀 규모가 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하는 발전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비율을 채워라. 못 채우겠으면은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와서 채워라. 이런 RPS 제도로 바꿨는데 사실 이런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RPS 제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도입했다가 중간에 RPS 제도로 바꿔버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 부분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 발전사들의 그 발전 사업 참여를 이제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규모 추가 건설을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추가로 건설을 허용해줬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나중에 다 지어져서 지금 어마어무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뿜는 원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재생에너지 정말 전환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OECD 이렇게 꼴찌, 재생에너지 비율 꼴찌 국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클린 디젤 정책이라고 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 저희 집 샀었단 말이에요. 디젤 차 깨끗한 줄 알고.
경유 값이 쌌으니까 그걸 많이 보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폭스바겐 게이트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클린 디젤이 결국 허구였고 그린워싱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유차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의 결과여서 아쉽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좀 잘했던 거를 몇 가지 얘기해보면 다들 의아해하실 텐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막 엄청 오른다 막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은 싸졌어요.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더 싸졌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를 너무 싸게 쓰고 있는 게 좀 문제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예전에 주택용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어요. 반값에 기업들이 쓰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최대한 전기라도 싸게 써서 해외에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들을 좀 특혜를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기업들은 반값에 썼거든요. 그 가정에서 쓰는 거보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을 엄청 올렸어요.
아 진짜요? 법인세는 좀 깎아주고 뭐 그랬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조금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 번도 못 올렸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막 탈원전 때문에 엄청 전기요금을 오른 정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건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친기업적인 정부라고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 때는 전기요금을 엄청 많이 올렸었죠. 근데 사실 전기요금을 그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기요금이 유가에 연동되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후요금이라든가 환경요금을 붙여서 그걸로 얻은 그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환경 대응에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는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매우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현실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거는 저는 잘했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또 상위 뭐 전기 많이 쓰는 또 10개 기업들은 또 뭐 많이 깎아준다면서요. 뭐
가정은 똑같이 내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싼 시간대랑 싼 계절이 있거든요. 특히나 싼 시간대가 있는데 밤 같은 때 그때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가격보다 10대 뭐 기업들 혹은 전력 다소비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보다 10원 정도 적게 쓰죠. 킬로와트시당. 근데 가정보다 한 10원 정도 더 적게 쓰는 건데 이렇게 고압으로 다량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업들이 가정보다 조금 덜 내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박근혜 정부 때로 이제 또 이제 시간여행 떠나보면은 그때는 조금 뭐 녹색 성장 이런 슬로건은 없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녹색 성장이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핵심 문제로 바뀌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창조경제.
창조경제. 맞다. 맞아요. 기억난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은 녹색성장, 박근혜는 창조경제. 이거는 뭐 국민들 대부분이 기억하실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뭐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녹색 뭐 이런 관련된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은 좀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그 NDC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그 감축할 건지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2020년 기준 3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만큼 탄소를 줄이겠다.
네,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2030년 BAU 기준 37% 감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치로 놓고 보면 조금 30에서 37%로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하겠다고 하는 양이 거의 동일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 4천 톤, 4천만 톤, 박근혜 정부는 5억 3천만 톤으로 목표치가 10년 뒤로 넘어갔는데도 거의 배출하는 양은 비슷하게 된 꼴이거든요. 그래서 기후정책이
감축도 비슷하게 하겠다.
상당 수준 퇴보한 걸로 좀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창조경제에는 탄소 배출이 꼭 필요했나?
일단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말은 녹색성장이었긴 하지만 사실 녹색성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환경정책을 제대로 피지 못했고 재생에너지도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성과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긴 하지만 차별화시키고 싶어 했고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만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둘 다 목표는 있었지만 그 목표를 둘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 목표를 지키지 않은 것도 원래 법에 명시된 목표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목표를 지키지도 않았고 법에서도 은근슬쩍 그냥 빼버리고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소규모일 경우에 무조건 정부에서 전력망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정책을 만들겠네요. 사실상 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늘어났던 재생에너지 그 발전량들은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정책을 도입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정권 전체로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정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정부는 아니었죠.
또 이제 약간 정부가 이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탄핵되는 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때였나요? 그 대한민국이 뭐 3대 기후악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게 이때였나요?
네, 박근혜 정부 때 4대 기후악당?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한국, 그리고 한국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죠?
맞아요. 저도 세 나라 기억나는데 하나가 기억 네. 멕시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빅4에 들어간 게 조금 의외였거든요. 왜 한국은 아닐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때 들어가게 된 이유가 감축안을 오히려 국제사회 그렇게 냈으니까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죠? 국제사회는 그죠?
네. 10년이나 사실 퇴보했고 석탄 발전도 늘었고 그리고 그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그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그 세워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 직속이었어요. 그 기관이. 근데 박근혜 정부 가서는 그게 국무총리 산하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좀 추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아니었나 뭔가 독립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좀 후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는데 바로 올해 이번 달 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아까 다울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던 정책으로 인해서 좀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지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약간 그린 뉴딜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린 뉴딜이나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는 사실 임기 후반에 조금 이야기가 됐었고 임기 초반에는 그렇게 이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후반인 2020년 그때부터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하는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되게 긴 이름의 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 탄소 중립위원회도 설치되고 그리고 NDC도 수정해서 40%로 감축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피포지 회의나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면서 조금 더 기존의 목표나 어떤 실행 차원보다 좀 진일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이 통과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한국도 줄이겠다고 그때 중국이 먼저 얘기하고 일본이 얘기하고 한국이었나요? 뭐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돌아보면은 사실 기후 위기가 계속 심각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조건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국제회의 가도 막 다 그 얘기만 하니까.
이 순서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가 최근의 정부였다고 해도 사실상 국제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면 2017년이 전 세계가 기후행동에 나섰던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거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인타쌤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회의 갈 때마다 정상들 만날 때마다 기후변화 문제부터 얘기하자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국가 정상회의 가면은 무조건 첫 번째 아젠다가 우선 아젠다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미팅들을 쭉 다니면서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주요 의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다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느꼈고 그래서 연호쌤이 얘기한 것처럼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법제화시키는 탄소중립 기본법까지 만들었으니 저는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후 아젠다가 정말로 정부의 최우선 아젠다 중에 하나로 그 수준으로 올라서고 이제 법제화까지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갖췄던 정부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성과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정말 빠르게 늘어났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목표도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목표이고 물론 사회적인 반발도 있었고 정치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5년간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됐죠.
이게 기후변화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보수 정권끼리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많이 좀 하긴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이제 나라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똑같이 12, 3년을 보냈지만 영국과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서 좀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좀 어떤 그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연호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 부분이 사실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놀라웠고 한편으로 또 안타까웠던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2009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요. 그리고 관련법도 제정하고 그리고 영국도 2008년도에 비슷한 기후변화법을 또 통과시키면서 또 위원회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나 영국이나 비슷한 시기에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거죠. 출발은 이렇게 둘 다 야심차게 했는데 결과가 완전 그 나중에는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영국은 지금 꽤 많은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훨씬 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석탄은 거의 퇴출시켰죠.
그렇죠. 네, 되게 야심차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이 독립기구로 운영을 했어요. 이 기후변화위원회를.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다가 국무총리 산하로 갔다가 뭐 이런 부침을 겪게 되고 또 예산 같은 것도 확실히 규모가 차이가 많고 또 상근 위원들도 우리나라는 비상근이에요. 회의 있을 때만 잠깐 가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구조인데 영국은 위원들을 다 상근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앞길을 가는 그런 이제 독립성을 보장을 받았거든요.
이 위원회 위원들이 상근과 비상근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그렇죠. 차이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이 주제만을 고민을 하고 일을 하는 것과 2주에 한 번씩 회의 전날에 자료 혹은 회의 당일날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회의 당일날 자료 받아갖고 2시간 정도 논의하고 오는 것과 내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까지 5억 톤 규모로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 목표가 박근혜 정부 때 10년 늦춰져가지고 또 미뤄지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10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목표로 하는 배출 감축량이 어느 정도죠, 다올쌤?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5억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그냥 폐기 처분됐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30년까지 한 5억 한 4천만 톤 정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잡아놓은 거는 2030년까지 약 4억 톤 좀 넘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현재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한 7억 한 2, 3천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그리고 2019년, 20년에 줄었다가 다시 2021년에 다시 늘어났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4억 톤 수준으로 지금의 약 7억 톤 수준에서 4억 톤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거는 꽤 큰 변화이긴 하죠. 근데 과거에 줄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부담이 세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산업계나 또 혹은 일부 국민분들께서는 이거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볼멘 소리는 사실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거 10년 전부터 이거를 꾸준히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줄여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또 새로운 이웃이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다가 조금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뭔가 그 공짜로 조언을 해준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당장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NDC를 너무 급하게 줄이게 되는 거는 산업계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온실가스를 감축으로 산업계나 어떤 경제계가 이득을 얻는 것, 온실가스를 천천히 줄여서 얻는 것, 이것도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탄소국경 조정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큰 시사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서야 이제 석탄 발전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목표나 어떤 실행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 어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국격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의 약속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올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상황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좀 잘했으면 부담이 덜했겠지만 이제는 그 두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부담해야 될 이런 것들이 커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지난 한 5년만 한번 돌아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역대급 폭염 왔었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기온 거의 40도 가까이 올랐죠, 서울에서. 그리고 2019년에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왔었어요. 2020년에는 중부지방에 54일간 역대 가장 긴 장마 왔었죠. 2021년은 저는 이때가 더 무서운데 2021년에는 어떤 이상기후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분?
산불? 올해였죠, 산불은. 에.
딱히 기억 안 나시죠?
에.
딱히 없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2021년이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어요.
아.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기후가 없었는데도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대요. 연평균 기온이. 그리고 올해는 울진과 삼척에서 역대 최장 기간이 213시간 동안 산불 났었죠. 그러니까 지난 5년만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되는, 정말 생존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트렌드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못 쫓아가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겨우 들어선 선진국 문턱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앞에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 아젠다로 다시 지정이 돼야 되고, 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기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책임이 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대 정부별 그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두 분?
일단 윤석열 그 대통령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예,
새로운 이제 저희의 이웃이 됐는데, 이웃 지간 간에 이제 불화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희도 새로운 이웃을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이야기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우쌤 진짜 아까 진짜 정말 우린 위기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새 정부에.
저도 사실 이명박 정부 전부터 이 문제,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세 번의 정부를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은 거죠.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때 바뀔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감정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미룰 수 없는 너무 심각한 위기로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있을 G7 회의에도 아마 이번에도 한국이 초청이 될 가능성이 큰데, 나가서 직접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아, 정말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패해서 전 세계의 공적이 되겠지만 플러스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꼬꾸라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크게 느끼시고, 정말 앞으로 5년 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전환,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 기후 위기 이슈에 관련해서는 조금 좀 손을 잡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님이 그 민주당에 그 김치찌개, 돼지갈비, 소주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무산됐잖아요. 퇴근 이후에 하자고. 약간 조금 아쉬운 게 메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도 외식을 하자고 하면은 뭐 먹으러 가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약간 좀 기후 변화에 좀 걸맞은 음식을 갖고 좀 이렇게 메뉴를 세팅해서 좀 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김치찌개 돼지갈비 맛있지만 그걸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 이렇게 조금 그래서 대화를 좀 이어 나가서, 물론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좀 초당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다울 쌤, 연호 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